VOA 세계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군용기 편으로 테라비브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정부 고위관리들과 회동하고 하마스와의 분쟁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회동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치명적인 공격 이후 미국의 변함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지도부도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유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로베르타 메솔라 EU 의회 의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마스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포크로우스크시에 공습을 가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긴급구조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크로우스크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외에 두 개의 행정용 건물이 또한 손상을 입었으며 잔해에 깔렸던 3명이 구조됐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네츠크주 중부의 또 다른 지역인 아우디우카에서는 나흘째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아우디우카 시장이 밝혔습니다. 비탈리 바라바시 아우디우카 시장은 해당 지역이 공중공격과 포격, 대규모 병력의 지속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내 우크라이나 육군 전자전 기지와 탄약고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어제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하원의장 후보 지명자인 자신의 이름을 철회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어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하듯 아직도 자신들만의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지난 11일 공화당 내 하원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113표를 얻어 99표에 그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새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던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이 스컬리스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오늘 가자지구의 가자시티 민간인들에게 24시간 안에 지역을 떠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시민들은 자신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남쪽으로 대피하고 당신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거리를 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통보는 이스라엘군이 36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소집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현재 이스라엘인 사망자가 최소 1200명이라고 밝혔으며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최소 153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하마스를 비롯한 어떠한 단체든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하마스 혹은 알쿠드스 여단, 하마스 내 무장조직 혹은 어떠한 개인이나 기타 정파 등 팔레스타인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곳이 이스라엘 영토를 포함한 어디든 간에 ICC는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쟁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일 레바논과 11일 가자지구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가자지구에 백린탄을 사용한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성분으로 하는 백린탄은 발화와 동시에 대량의 열과 빛을 발산하며 진화가 어렵고 인체에도 치명적이어서 제네바 협약 등에 의해 민간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공격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ibility.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즉각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내 많은 북한 탈북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실상 북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탈북민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 역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19도까지 오르겠고 청진은 내일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역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 등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카타르로 이체됐을 뿐 여전히 철저한 감독 아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크고 강한 나라라며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돌볼 글로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ibilities to look after our national security.
이어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영내 전체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마스가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로켓포 관련 보도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정보가 있으면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BOA에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 분석관 출신으로 북한의 무기 커넥션을 추적해온 백톨 교수는 특히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중간에 차단된 북한 무기를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는 북한이 하마스에 제공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확인했고 적어도 일부는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소셜미디어에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북한죄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아직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상태이며 모든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sitting in the Qatari bank. All of it. Every
12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이날 오전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란이 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것을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60억 달러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마샤 블랙번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60억 달러의 동결 해제 조치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결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술적인 이유로 자금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던 한국에서 접근이 더 용이한 카타르로 자금을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done nothing different. It is the same process. All we've done is move that funds from South Korea where for some technical reasons it wasn't accessible.
이어 이란이 해당 자금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고 접근했더라도 그 돈은 정권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 자금은 식품과 약품, 의료품을 구매하도록 승인된 업체에 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공격을 감행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즉각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실제로 하마스식 기습공격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개전 초반 많은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첫날 5천여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기습 발사해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포와 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reported to have about 7,000 artillery pieces.
북한은 전방 지역에 한국을 향해 포탄이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약 7,0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적으로 이 포들은 분당 최소 3발에서 4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분 안에 15,000에서 2만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대치로 가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포탄의 여유만 있다면 개전 초반 2, 30분 안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한국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도 북한이 위협적 수사로 자주 언급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개전 초반 포화력을 집중한다면 수도 서울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launching the missiles, yes, North Korea could do that and they could probably.
고스 국장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전쟁을 치를 만한 충분한 자원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사일과 포병 전력 측면에서는 한국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5천여 발의 로켓포를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개전 초기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대규모 미사일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missile defense system anywhere in the world that can defend against that many missiles launched.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 센터 부대표는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이언돔 방어체계도 한 개 포대에 40개 정도의 요격기가 배치돼 있어 제한적 미사일 공격 방어에는 매우 적합하지만 수천 발 이상의 대규모 공격에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개전 초기 피해를 최소화한 뒤 전열을 정비해 적 포격의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보유한 군사적 역량과 규모는 이스라엘 하마스에 비교해 월등하다면서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벌이면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계획이 즉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they launch that many missiles in that short of time, it will trigger the execution of.
북한이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하면 최전방 지역에서 탐지된 북한의 모든 발사 체계를 즉각 원점 타격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방어 계획이 발동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과 천공, 천마 미사일 등 다양한 방공망 무기들을 통해 1차 대응을 하고 대규모 2차 응징 포격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국 방어를 위한 세부 방어 계획을 실행해 북한 인민군을 파괴하고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도 한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상 반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K9과 K55 자주포 등 다양한 포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have more than enough capability to hit back and hit back hard. And I think
고스 국장은 한국 합참이 2010년 이후 전방부대에 포격을 가하면 최소 3배에서 5배의 포격으로 반격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 북한의 대규모 포격만 잘 방어할 수 있다면 북한 장사정포보다 훨씬 정교한 초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월등한 로켓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단기간에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적으로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한 뒤 패러글라이딩과 오토바이 부대를 활용해 게릴라전을 펼치고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f you think about it, North Korea sent 5 drones into South Korea in December.
벤의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북한의 드론 및 낙하산 부대 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및 대전차 무기, 특수부대 등이 매우 정밀하게 조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음에도 한국 군 당국이 제대로 요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공 방어력에 다소 의문이 생겼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공 방어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공 방어 역량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대신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산업 및 군사 목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과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도 이 같은 침투 및 게릴라 작전을 감행한 수많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처한 군사적 정치 상황과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이 같은 기습 공격에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 애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핵 공격 외에 북한이 재래식 공격으로 미국 연합 방위 체계를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should be foolish enough to start it. You will suffer much more damage than we will, even if it's a surprise attack.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보장과 김씨 가문의 영속적 통치라면서 1인 통치 체제인 북한과 무장정파가 주축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셈법은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 대해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한국에 의해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교훈 삼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learning lessons from the situation. You know, they are learning to see how they respond.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 기습 공격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미국이 존재하는 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 bring to Israel is this.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이어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라며 나와 정부 동료들이 매일 심지어 매시간 이스라엘 측에 전달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탄약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보충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그리고 다른 군사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기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의 첫 번째 선적이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더 많은 물자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delivering on our word. Supplying ammunition, interceptors to replenish Israel's Iron Dome alongside other
또한 이스라엘의 국방 관련 필요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의회와 협력해 이런 요구가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 항공모함 강습단이 지중해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상황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기회로 삼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방부가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강습단을 지중해로 이동시키고 전투기 전력을 강화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 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월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60억 달러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떠나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초 발표했던 2개국, 즉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더해 블링컨 장관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 북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동북 삼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관련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다수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앞서 11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그동안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비록 탈북민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사실은 확인한 겁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정의연대 탈북민 강제북송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제하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호 중국주재 한국대사는 13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 주석이 탈북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또 탈북민 강제 북송 사실관계와 관련해 여러 통로를 통해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한중관계가 좋을 때도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관계도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북한 입장에 서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체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항상 정해져 있었던 거고 아마도 전통적인 이제 북중 관계에 얘기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더욱이나 북한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 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는 탈북민 송환에 관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과거 작은 규모의 탈북민 강제 송환 주장이 제기됐을 때 중국은 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지금은 거론되는 탈북민 수가 훨씬 크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인권 취약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 북송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영원히 중국이 억류할 수도 없고 한국으로 보냈다가는 북한 반발이 예상되고 대량 북송을 할 경우에는 또 국제사회의 눈총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인 상황인데 그러나 이 숫자가 북한으로서는 최대 위협이 될 만한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송환에 지금 주력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 내에서 오랜 기간 발이 묶여 있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2,600명 정도라고 추정해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북한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구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내부 사상 통제를 강화했다며 탈북민 강제 송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이들이 오랜 기간 바깥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리 과정이 이전 탈북민들보다 더 혹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외국에 체류했던 그런 탈북민들 그 불순분자라고 하겠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 대량 유입을 통해서 또 북한의 자본주의, 뭐 수정주의 그런 사상이 퍼질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도 더 혹독하게 검열을 하고 취조를 하고 또 처벌할 것은 하고 또 사상 교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외교부가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중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탈북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걸 사실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적절히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무한 국가들까지 같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제기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이 인정 안 하더라도 태도가 이제 누그러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강제 송환 중단과 난민 인정 절차 이행, 북중 국경 업무 협정 폐지 등을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에서 촉구하고 특히 다음 달 러시아 그리고 내년 1월 중국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도 사전 서면 질의와 권고들을 통해 알려진 개별 탈북민 사례들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가운데 15살에 중국에 팔려왔던 탈북 여성이 지난 9일에 강제 북송됐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이 가족들은 북송된 탈북민이 직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김철옥 씨가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사망하고 형제 자매도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김 씨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도망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기다린 것은 인신매매였습니다. 중국 지린성 장춘시의 상간오지 농촌마을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척박한 농촌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농사일을 하면서 20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중국인이어서 중국 호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된 신분도 없어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살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이제 20살이 됐고 지난 5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40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사이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김 씨 언니들이 수소문 끝에 김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언니들은 중국에서 언제든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남편과 딸도 김 씨가 제대로 된 신분을 얻고 안정적으로 살려면 언제든 북송될 위기에 처한 중국을 벗어나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봉쇄되는 바람에 발이 묶였던 김 씨는 지난 봄에서야 집을 떠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4월 22일 다른 탈북 여성 두 명과 함께 중국 지린성 창춘시 한 버스터미널 휴게소에서 탈북민들을 추적하던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의 딸과 시누이가 수차례 공안국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대면 면회는 거절됐고 화상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중국인 가족들이 있는 탈북민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였습니다. 김 씨의 죄목은 집단 월경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중국 공안에 김 씨의 석방을 호소한 한편 한국 외교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도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에 살던 언니도 한국으로 날아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중국 내 브로커나 변호사를 구해보려고도 했지만 지난 7월부터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은 법 규정도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8일쯤 김 씨는 다급하게 자신의 딸에게 전화해 내일 북송된대라고 소식을 전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 씨의 딸은 영국에 있는 이모들에게 엄마가 강제 북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억류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15살의 나이에 도망강을 넘어 중국에 팔려갔던 김 씨는 25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12일 김 씨의 강제 북송 소식을 VOA에 전해준 사람은 김 씨의 사촌 오빠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입니다. 김혁 씨는 꽃제비로 북한을 떠돌다 중국에 가면 옥수수가 지천에 널려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 두만강을 건넌 뒤로 전문 도강꾼이 돼 중국을 오가다 1998년 11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악명 높은 한경북도 전거리 교화소로 끌려가 3년간 구타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함께 입수한 23명 중 21명이 8개월 만에 고문과 구타,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는 2000년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김정일의 대3인령에 따라 석방돼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몽골을 거쳐 2001년 9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08년 개봉한 차인표 주연의 한국 영화 크로싱의 11세 소년 준이의 실제 인물은 몽골 사막에서 그가 업고 오던 중 숨진 유천민 군입니다. 김혁 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 꽃제비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북한의 고문과 학대 등을 경험한 김 박사는 사촌 동생인 김초록 씨가 북한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산간 오지에서 살아 조선말도 서툴다며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면 더 심한 구타와 폭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선말을 일단 모릅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팔려갔고 그 팔려간 다음에 시골에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김 박사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온갖 구타와 폭력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탈북 여성들은 강제 송환돼 북한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 도착하자마자 군의관이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자궁과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숨긴 돈이 있는지 몸수색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일명 뽐뿌지를 100번 가까이 시킨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수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대화나 말이 잘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엄청난 또 폭력이 이어지고 그다음 몸수색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항문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뭐 질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교정을 받게 되고 그 교정 안에서 네. 이제 몸 안에 숨긴 것들이 최대한 다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게 부르장의 네. 기간이거든요.
김 박사에 따르면 강제 송환되면 일단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정치 사상범이 아니라 일반 사회범일 경우엔 보안부로 넘겨져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구타와 고문 등의 폭력은 계속됩니다. 보안부 조사가 끝나면 원 거주지 보안부로 보내져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교화소로 보내집니다.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되면 도보위부를 거쳐 국가보위부로 넘겨져 더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김 박사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계속되는 구타와 폭력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급식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철옥 씨의 경우엔 북한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 면회 등 돌봐줄 사람이 없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입니다.
그 면회를 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영양실조가 걸려서 사망에 쉽게 뭐 질병도 쉽게 걸릴 수가 있고 폭력성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
김 박사는 유엔과 전 세계 외교 인권 단체들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사촌 동생이 죽는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김철옥 씨 신분 노출이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VOA 질문에 지금은 공개하는 게 오히려 살리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픈을 해야만 잡혀 넘어갔을 때 어쨌든 오픈이 된 사람에 대해서 북한 애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래서 그 철옥이한테 폭력이 덜 행사가 될 거고 그러면 목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누나들이랑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낸 거죠.
앞서 한국 내 복수의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 수감시설에 장기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이 9일 밤 북한으로 복송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 지원활동가 등의 발언을 인용해 탈북민 500여 명이 9일 오후 7시와 자정쯤 두 차례에 걸쳐 단둥, 장백, 도문, 숭선 등 여러 접경 도시를 통해 북송됐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린 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국경을 무단 월경한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이 이번 주 강제 북송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탈북민 강제 북송 비판이 반공화국 모략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중국의 강제 북송을 비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를 극악한 인권 모략단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네,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중국 내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 소식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탈북민들의 처지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 북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중국 내 탈북민 수백 명이 최근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에 대해 중국이 손에 피를 묻혔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의 손아귀로 강제 송환되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관리들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심문하고 고문하며 끔찍한 환경에 감금하고 경우에 따라 처형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이런 끔찍한 운명으로 돌려보내는데도 국제사회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과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재와 같은 진지한 조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정의연대와 갈렙선교회 등 대북 민간단체들은 VOA에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국내 수감시설에 장기간 억류하던 탈북민 400에서 600명을 여러 접경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 관련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나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개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해 고문과 투옥,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관리들 역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 난민기구가 왜 이 기구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도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10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송된 북한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사안을 포함해 중국 당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극 고려해 강제 북송 방침을 철회할 것과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유엔 난민기구 접촉을 허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대해선 북송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와 불이익을 즉각 중단하고 북송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강제 북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탈북민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취재진의 탈북민 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의 소위 탈북자란 존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태도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이날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례 브리핑 영문 기록에서 탈북민 관련 질의응답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한밤중에 빛이 새어 나오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단 내 한국 자산을 밤에도 쉬지 않고 가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도 야간 점등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을 한밤중에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또다시 불빛이 관측됐습니다. BOA가 6일부터 11일까지 2일대 모습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구름에 가린 8일 하루를 제외한 닷새 동안 개성공단에서 밝은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5일자 나사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에서 야간에 새어나오는 빛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낮 시간대뿐 아니라 밤에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일주일 가까이 현장에서 밝은 빛이 관측되면서 야간 업무가 일상화됐다는 추측을 낳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면적은 바로 옆에 한국 대성동 마을이나 북서쪽의 개성 시내보다는 넓지 않지만 밝기는 비슷합니다. 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은 빛의 세기를 하얀색과 회색, 어두운 회색, 검은색 순으로 표시하는데 개성공단을 포함한 세 개의 지점은 이날 밝은 회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개성공단의 야간 가동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북한이 자체 전력과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내에서 공장 전체가 아닌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공단 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야간 점등 상황도 확인된다면서 구체적인 가동 상황 등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빛이 관측된 건 올해 6월부터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지점은 바로 옆 대성동 마을과 비교해 매우 어두운 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들어 해당 지역이 점차 밝아지고 불빛 면적도 넓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어 최근엔 대성동 마을이나 개성 시내와 비슷할 정도로 빛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BOE는 지난 4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건물과 공터 등 21곳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을 발견한 데 이어 8월엔 40여 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과거 북한 측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10여 대가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과거엔 개성공단 내 특정 건물 몇 곳에서만 무단 가동 정황이 나타났지만 올해부터는 움직임이 포착된 건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반경도 넓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사의 위성사진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야간까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이 불가능한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일제 브랜즈 캐리스 유엔 인권 담당 사무처장이 12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A/78/212 highlights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캐리스 사무처장은 이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 인권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8월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엄격한 국경 봉쇄와 이동의 자유 제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인도주의적 상황,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 강화에 따른 법치주의의 진전 부족, 현재 국제 직원의 지속적인 부족을 거론하며 보고서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조치로 인해 정보를 검증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계속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DPRK, we categorically reject the report as it is a product of anti-DPRK hostile policy and double standards.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남혁 3등 서기관은 북한 인권 상황이라는 제목의 사무총장 보고서는 국가 이미지 실추와 북한의 사회체제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반북 적대 정책과 이중잣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에서 언급된 인권 문제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8차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두고 지난 8월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국경 폐쇄가 주민들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이동의 권리 제한이 식량권과 건강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희생하며 핵무기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79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23일엔 엘리자베스 셀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위원회는 올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자취를 감췄던 제3국의 선박이 북한 남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항적도 소유주도 불분명한 이 냉동선을 북한이 새로 사들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은 중량 톤수 3,443톤의 냉동 냉장 운반선인 유니온 1호입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유니온 1호는 현지 시각 12일 오후 2시경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유니온 1호의 선적을 남태평양 섬나라 쿡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유니온 1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만 쿡 제도 깃발을 달았을 뿐 현재는 선적 미상의 선박입니다. 또 선적이 없는 것과 별개로 등록 소유주 정보란에도 알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선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 자료에도 유니온 1호의 마지막 안전검사 시점을 2017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항적이 불분명하고 선적과 등록 소유주 정보마저 알 수 없는 선덕이 갑자기 북한에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유니온 1호는 1979년 건조됐으며 건조 이후 바나투와 캄보디아, 키리바시 등의 선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또 과거 선박명에 하이팽 66호, 밍파호 등 중국식 이름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중국계 회사가 남태평양 섬나라 등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취적 방식으로 유니온 1호를 소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니온 1호는 12일을 끝으로 더 이상 위치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남포에 머물고 있는지 혹은 남포를 떠나 제3국으로 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유니온 1호가 북한 해역에 머물렀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8년 이후는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취해진 2020년 이후엔 북한 해역에 제3국 선박이 기항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니우의 선적의 안니호가 북한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이후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나 북한이 제3국 선박을 구매한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그 밖에 BOA가 마린 트래픽을 통해 북한 해역에서 포착한 5척의 중국 선박도 지난달 일제히 선적을 북한으로 바꿔달고 재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유니온 1호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앞서 BOA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 등을 인용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9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등재됐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북한이 신규로 등록한 선박으로 밝힌 6척보다 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군 현대화 진전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동맹과 함께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오염 환경에서 초기 대응에 나선 것을 주한미군의 역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군 현대화에서 진전을 내왔으며 앞으로 10년간도 위험한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1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육군 전략 관련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중국의 행동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 메시지와 의지를 창출해 중국이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는 속도를 늦추고 동맹 파트너와 공동으로 중국의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과 관련해 중국이 신호를 보내고 의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우려되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영내 국가들이 미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육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질문에 플린 사령관은 한국, 일본과 같은 북측 회랑에서는 내부 전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중국은 타이완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지점에서 내부 전선을 통해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내부 전선을 만든 다음 연합군과 다국적 파트너를 전방으로 연결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적에게 비대칭적인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전진 배치는 동맹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조약 동맹국들에게는 우리가 방위 약속을 다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육군이 핵 문제에도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블린 사령관은 우리는 오랜 시간 한반도에 주둔했으며 주한 미군의 역할은 오염된 환경에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린 사령관은 3대 핵 전력의 일부는 아니지만 핵 억제 요소 중 하나는 오염된 환경에서 활동하고 전투할 수 있는 지상군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그런 환경에 노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영내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담당 부차관부는 BOA에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평시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는 중국은 핵무력을 증강할 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했다며 타이완을 점령할 뿐 아니라 영내 전쟁에서 미국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적 국제적으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항공모함, 우주위성,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중동, 인도양, 심지어 대서양의 기지를 짓고 있다며 영내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는 특히 무엇보다 한국은 군사적 준비태세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훌륭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0년 10월 13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선정 발표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노벨상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81번째 아시아인으로서는 7번째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기록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의 처음 후보로 추천된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당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와 서독 3인당 의원들이 추천한 것이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의 공로로 계속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추천 사유는 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이 대체적인 이유였습니다. 노벨 평화상 추천 자격은 노벨위원회 전현직 위원, 노벨연구소 자문위원, 각국 현직 강요와 의원,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만이 가능합니다. 서기 54년 10월 13일 17살의 네로가 제5대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서기 37년 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 루부스와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소 아그리피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로가 태어났을 당시 로마 제국은 외삼촌인 칼리굴라의 집권기였고 네로의 아버지는 네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네로의 어머니는 숙부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고 네로는 클라우디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54년 10월 13일 클라우디스의 친아들 의붓동생을 제치고 17살에 황제로 취임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이복동생을 살해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도들을 학살했습니다. 64년 여름 10일 동안 발생한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 대학살한 것입니다. 집권 전반기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기로 갈수록 네로는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등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68년 3월 로마의 속주 갈리아의 총독 빈덱스의 봉기를 시작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원로원마저 네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당시 중요한 곡물 공급지였던 아프리카에서의 봉기로 곡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잃은 점도 네로 몰락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네로 황제는 31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